18절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얻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이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옥토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이 자리에 와서 저희들의 받은 말씀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군 천사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리 함께 하시는 자리 그리고 기름 부음이 충만한 자리에 나타나게 주님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서사오니 주님께서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부족한 종은 온전한 주님의 기뻐하신 뜻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12년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 예배의 제목을 오늘 우리가 두 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래서 그 제목을 예수 그리고 영광 평화 기쁨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 영광 평화 기쁨.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이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아들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같은 누가복음 1장에서 똑같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마리아에게 내가 이제 잉태를 할 텐데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었을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그걸 주관자이시고 끝을 맺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깊이 깊이 숨겨진 성경 속에 숨겨진 그 미스터리 같은 것이 정말 오래전서부터 이어오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때가 참에 때가 이루어짐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그 준비 작업으로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 당시의 모습들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봅니다. 먼저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앞으로 태어날 그 아기가 바로 이제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온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그 요셉에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나기 전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 꿈에 그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있는 그 2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근처에 그 목자들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서 가서 경배하라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보면은 그 오늘 그 특별히 그 본문 말씀 중에서 두 군데 다 똑같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것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그 목동들에게 가르쳐주고 가서 보라 찬양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이 뜻이 무엇일까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다시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가서 그 요셉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난 주일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됐죠. 아기가 그 잉태가 되는 그 순간이 성령으로 내가 나에게 임할지어다라고 받아들인 그 순간에 잉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마리아 뱃속에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고 나서 이제 정말 그 엄마가 아기를 배에서 잉태된 것처럼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드디어 그것이 이제 그 티네이저 마더에게 배가 불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배가 불러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마리아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아버지 쉬쉬쉬 하다가 드디어 숨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 여기 그 마태가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생아버지는 아니지만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기 때문에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 때 이 메시지를 들어서 알겠지만은 그 마리아는 그 당시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그리고 사실 마리아만 혼자 알고 있었고 자기 엄마한테 아마 얘기를 했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거 아주 철저하게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배가 불러지자 이것을 이제 그 소문이 드디어 나가서 자기의 약혼자 요셉에게까지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정말 큰 절망과 실망과 또 고민거리가 됐죠.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를 내가 사람들에게 회당에 가서 망신을 주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를 끊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대로 같이 사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겠죠. 이 생각은 사실 여기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나왔지만 사실 이게 고민할 때 하는 그런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그 첫사랑이 정말 순결하게 그 부모의 축복 안에서 그 랍비가 이제 같이 회당에 모여서 잔치를 하고 그럴 때 그 가장 성스러운 그 잔치가 이제 완전히 타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망신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그 입장에 있어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고민 안 할 수가 없고 내가 내 사랑했던 이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참 그 잠자지 못하고 밥맛이 없어지고 하는 이런 일이 계속이 됐을 때 드디어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끊자. 내가 스스로 내가 잊어버리자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한 것을 의롭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할 때 드디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정말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걱정하고 정말 실망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꿈에 요셉아 너는 다윗의 자손인데 그런데 내 아내 마리아 약혼자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금 그 요셉에게는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물론 소문에 그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배가 불러줬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소문거리에 들었겠죠. 근데 여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마리아가 요셉에게 가서 그 이러한 얘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설득을 시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 요셉에게 가서 나의 약혼자시여 내가 당신을 아직도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참 이거 말로 설명하기 참 힘든데 그런데 내 사촌 엘리자베스에게 갔을 때 그때 이 내가 참 큰 이 그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다음서부터 내 몸이 이상해지더니 배가 불러 집지다. 이런 얘기를 해봐야 요셉이 미쳤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시는 얘기도 안 올 거고 아마 그러고서 굉장히 그 참 더 헛갈리고 더 어렵고 더 양적 가정이 힘들어하는 아마 그런 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마리아가 참 현명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가서 이것을 자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잉태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그 약혼자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아마 기도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를 이제 요셉에게 보내셔. 그래서 꿈에 현명해서 이것을 쫙 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앞에 나서서 이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것을 안 믿고 불안하고 이걸 필요가 없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다 이루십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애굽 백성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제 불러서 내는데 그런데 그 애굽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려면 한참 힘든 그러한 일을 거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와 애굽의 왕인 바로를 같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430년 동안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을 이제 이집트에게 그 바로에게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리라 하는 얘기가 그 출애굽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바로를 같이 움직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그 들어가서 잉태케 하셨으면은 또 성령께서 요셉도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던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이제 그 천사가 요셉에게 합니다. 이제 내가 데려올 그 약혼자 마리아가 오면은 그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아주 이름까지 딱 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 죄에서 구원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 누구도 없습니다. 어떠한 선지자도 왕도 또 그리고 어떠한 그 신들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죄들을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죄를 용서했을 뿐이 바로 내가 새로 태어날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선포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슨 얘기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 하는 이 뜻은 이사야서 7장 그 14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늘 공부를 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회당에 가서 그래서 그 랍비들이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그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 요셉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에게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이것이 자기 그 가족의 또 자기 그 새로 생길 그런 태어난 아이가 다윗의 자손의 이 위를 이어갈 그 왕위를 이어갈 그러한 자기네들의 엄청난 축복이고 큰 책임이고 한 것을 이제 아마 동시에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의로운 참 그 무겁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요셉을 택해서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이제 그 아기를 키워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나타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기가 낳자 이제 헤롯이 예루살렘에서 온 요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얼른 빨리 이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 하는 것도 역시 계속해서 천사가 또 꿈에 나타나서 지시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천사가 이제는 아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에게 이제 또 하시는 그 말씀들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매년 12월 25일로 정해서 이렇게 지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그 로마에서 타향절을 해서 그래서 하나의 그 전통으로 이어진 것인데 유대인들이 그들의 달력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잉태하신 것은 아마 그 12월 달에 잉태를 하셔서 9월 달쯤에 9월 달 그 이스라엘 절기 때 그때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이 바깥에서 아직도 양떼를 지키는 것이 9월 달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9월이 지나면은 추워서 이제 그 목자들이 양들을 들여다 두지 못하고 다 안으로 다 들여내서 그래서 이제 무리 안에서 양무리 안에서 우리라고 그러나요? 우리 양우리 안에서 이제 겨울을 내게 하는 그러한 그들의 그 컬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자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이제 추우니까 이제 모여서 모닥불을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데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빛이 비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겁니다. 불기둥으로 밤에 이들을 불이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서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섰습니다. 천사가 주의 사자라고 그러는데 주의 천사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이 지금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 사회 계급 중에서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1년 내내 가축들을 돌보고 양이나 데리고서 가서 물이나 먹이고 그리고 아주 참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하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이 목동들은 셰퍼드 이 목동들은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죠. 무슨 소리인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여기 지금 천사가 얘기한 것은 뭐 여러 가지 깊은 뜻이겠죠. 제가 그것을 생각하기에 아마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하는 이 말씀을 아마 그 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천사는 이 무식한 목동들에게 아주 오래 전서부터 성경에 숨겨져 온 그 깊은 비밀들을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사실 이 목동들에게 기쁜 소식은 저녁에 밤참 가지고 오는 것이 아마 제일 기쁜 소식일 거예요. 배고픈 뜨뜻한 누가 담요나 하나 더 갖다 주고.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더 깊은, 더 높고 더 큰 그러한 소식을 이제 전해줍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거기에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럽니다. 이 구주란 얘기는 세이비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하실 자다 하는 겁니다. 구원할 자, 세이비어, 구원자. 그런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 주,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메시아. 이 구주라고 하는 그 뜻은 구원할 자다 하는 그런 뜻인데 무엇에서 구원을 하느냐. 사실 여기서 그 내포하지 않은 그러한 중요한 뜻이 여기 숨겨져 있는데 바로 죄에서 그를 구원할 자다 하는 겁니다. 죄에서. 죄에서 모든 사람들이 묶여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죄 때문에 지옥을 가고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그리고 질병 속에서 사는데 그런데 거기서 자유하게 하고 거기서 해방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빼어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주, 구세주가 하실 그런 일인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주님이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이 큰 문제가 이 죄 때문에 사탄이 이 권세를 다 장악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 다음에 죄의 저주 때문에 또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이 세상에 사는 이런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이것이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바로 어린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너에게 큰 표적이 되겠다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르대. 자 여기 이것을 제가 우리가 알기 쉽게 이것을 좀 설명을 한다면은 거기 몇 명이 지금 그 목자들이 있습니다. 셰퍼드들이 밤에 있는데 아마 한 너댓 명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천사들이 와서 이들의 영의 귀와 영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 빛이 쫙 내려온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거기에 쫙 둘러쓴 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천사와 거기 자기들에게 얘기했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같이 합해서 찬송을 부르는 대천사들의 합창을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찬송을 하는 거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이것을 우리 그 14절에 오늘 그 설교의 제목도 바로 그것인데 예수, 그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 기쁜 소식.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즉, 하나님께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이것이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이 바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 처음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거의 4천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그 다음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는 그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생각에서 보니까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그 눈에서 하나님의 그 포인트에서 그 뷰로 보면은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바깥에서 그 태어나실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래전에 계획하고 계시고 이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같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는 그 뜻은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가장 더 크게 영광으로 나타날 때에는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들이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벌릴 때 그때 더 큰 영광으로 주님께서 받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영광체이시고 그리고 그 영광으로 가득한 것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데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하늘로 끌어올려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같이 혼인잔치를 벌이는 이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같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그 순서순서를 따라서 이게 4천년이 지나고 또 2천년이 기다려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타임 도메인 속에 꽉 막혀서 거기서 그것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인내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처음서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 이걸 쫙 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영광의 바로 본체이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그리고 우리 때문에 궁극적으로 다시 그 신부들과 함께 예수님의 독생자 되시는 아버지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과 같이 연합이 돼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 영광의 클라이막스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같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우리가 보면은 땅에서 평화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평화. 천사가 얘기 잘못했죠. 땅에서 평화가 있었던 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온역과 싸움과 욕심과 죄 속에서 계속 이 땅에서는 계속 싸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땅에 평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평화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 평화는 이 땅에서 앞으로 오게 될 평화인데, 그런데 그것이 먼 훗날의 평화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평안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은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평화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자체가 바로 평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Prince of Peace, 예수님 자체가 평화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 평화이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래. 이 죄. 그런데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해결이 되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이 없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다. 화해가 된다는 얘기죠. reconcile 된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다, 평화가 된다 하는 그 뜻을 이제 이 천사가 이 땅에는 평화라라고 이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이 땅에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리고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있고 또 그리고 평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평화는 우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피조물이 다 똑같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 나무들이나 꽃이나 풀들이나 아니면 동물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화를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도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거기 19절서부터 22절에 거기 그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할 때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피조물이 바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지금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동물, 식물들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죄의 그 열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그 죄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변형으로 이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평화를 꼭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수 불가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사람들에게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 그 기쁨은 우리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죄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죄 때문에 서로 싸움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죄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다 이제 멸망으로 물고 가는 이런 것이 바로 사탄이 인간들로 하여금 시기 질투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만들고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을 사탄이 인간들에게 붙잡혀 인간들에게 와서 그들을 죄로 하여금 이제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많은 유혹과 또 그리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에게 기쁨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뜻인데 그것이 함께 한다는 것이 잠시 잠깐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바로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미 마리아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내가 앞으로 태어날 그 아기가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에 왕노로 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천사도 지금 계속해서 그 후에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사야서 그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탄생할 텐데 한 아기가 우리에 낳았으니 그것이 wonderful 기묘자 그다음에 모사 기묘자 모사 그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걸 한번 같이 넣어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원더풀이다 하는 겁니다. 원더풀이라는 얘기는 뭐 아주 보기 좋아서 원더풀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그 뜻이 제가 지난주인가 제가 그걸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가장 놀랄 만한 그런 awesome한 그런 뜻이다 하는 얘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Wonderful, awesome Jesus.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Counselor. 모든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받았어요. 그 지혜의 모든 그 영이 바로 그 이사야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 모든 지혜의 영, 지식의 영, 그 모든 그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면은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풍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그 지혜를 하늘에게 구하라라고 야고보 사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바로 카운슬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Mighty God.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전능 Almighty. Omnipotent라고 그러죠. 그 Omnipotent.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그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적어도 다섯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다. Prince of Peace다. 그래서 이러한 wonderful하고 awesome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counseling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너그럽고 가장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다음에 평강으로 영원하신 평강으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영원하신 아버지로 가까이 오는 그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장 그 21절에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예수가 그 히브리 말로 예슈아라고 그러죠. 예슈아 또는 여호수아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바로 구원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바로 구원이다. 이 말씀을 이미 누가복음 1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중에 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나간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보라 저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이렇게 영의 그 말씀으로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천사들이 정말 이 무식한 목동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얘기를 아주 함축성 있게 그 다음에 그 차원 높은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서 봐라 라고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지상 세계로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 천사들이 이 목동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목동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 천사가 이 하나님의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아니 그 훨씬 전서부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조금 좀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전체가 얼마나 커요. 지금 아무리 세상 이 그 나사에서 그 허블 텔레스코프를 가지고 우주 전체를 관측을 해도 얼마나 큰지 이게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갤럭시라고 하는 그 은하계를 하나 찾고 그 다음에 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그 다른 은하계를 찾고 나서 거기까지가 그만해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수억 개의 비율이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작은 태양계 중에서 지금 지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지금 그 지식이 발달이 돼도 지구 바로 옆에 있는 화성에 뭐 생물이 산다 안 산다 물이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태양계 중에 있는 하나의 작은 별에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여기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비밀을 천사들이 그 가장 낮은 그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십니다. 이들이 가장 소외되고 무명의 낮은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가르쳐주고 천사가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쳐준 것을 봤습니다. 천사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공통점, 바로 천사인데 그 천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그 다른 이름들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기도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기도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 기도로 더 깊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마지막 때의 그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의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을 기도하고 가장 낮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십니다. 무명의 그 목동처럼 별로 이름 없고 가장 낮은 바 되고 그리고 그 숨겨진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제 환상과 꿈과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가장 인류 역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이 이제 신부를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오시고 나면 사탄이 멸망이 되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예수 그리고 영광 그리고 땅의 평화와 그 다음에 인간들의 그 기쁨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해요. 우리가 진짜 정말 참 영광 그리고 평화와 기쁨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이제 거의 우리가 눈에 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의 이제 마지막 완성, 그 다음에 이 영광의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금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 이사야서 60장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천사가 여러분에게 부지불식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우리가 친구들이나 또 그 사랑하는 자들을 잘 대접하면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아무 소망 없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잘 깨닫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 다시 말해서 복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전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정말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이 땅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더 이제 더 기도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더 하나하나 다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그 일곱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그 말씀의 그 내용을 누가 받았냐면 바로 일곱 사자라고 그랬어요. 일곱 사자가 누굽니까? 일곱 천사들이에요. 천사. 그 천사들이 각 교회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 그 3장,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머지 그 여섯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8절에 말씀하시고 또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대라 라고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이제 그 천사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우리가 찬양을 하고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축하를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이제 기쁘다 구주 다시 오시네를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더 그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같이 크리스마스를 즐겨서 그 전통적인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안목으로 새로운 그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소망이 예수님 초림과 재림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비전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고 그러한 비전이고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놓치지 마셔서 이제 2012년을 보내고 또 2013년을 맞으면서 이러한 비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여호와의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와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그 기쁜 소식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인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그리고 목동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상고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볼 수 있으려면 저희들이 깨끗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죄를 멀리하고 항상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사 주님 2012년을 보내고 2013년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더 큰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로운 더 그 비전으로 가지고 더 큰 그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도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참 아프고 슬프고 골치 아프고 또 힘들고 이런 것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 세상의 특별한 택함을 받는 성도로 주님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또 기름 부으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초림과 그리고 재림의 그 영광과 평강과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 2012년을 마감하고 2013년을 맞는 우리 아미 성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예수님의 신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